다음은 노스캐롤라이나 주총회 자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ncbaptist.org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현실 진단,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먼저 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성경적인 리더십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그런 리더십을 세우고 그 다음 세대로 연결하는 방법, 그 기술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거를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뭐 다 알아서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다도 목사님들이 저보다 연배이시고 연배가 더 높으시고 경우도 많으신데, 아 이거는 내 교회에서 이렇게 했더니 참 좋았더라, 이런 얘기가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이 시간에 또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같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 참고로 저는 한인교회에서 계속 자랐었고 한국, 이제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고 한국에서, 근데 이제 2011년에 제일침례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가 제가 부름을 받아서 국제교회를 개척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2011년에 국제학생들 인도학생 한 명, 중국학생 한 명, 멕시코 목수 한 명을 데리고 교회를 개척을 했고, 지금은 이제 난민교회가 돼서 아프리카와 중동, 남미, 북미에서 온 사람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국적, 다문화 사역을 하고 있고, 유럽 사람들만 빼고 그 외에는 다 있는 그분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실 진단, 미주 한인교회 현황. 얼마 전에 이제 강승수 목사님이 보내신 그 통계도 있는데, 제가 또 찾아봤어요.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이런 현황이 나오더라고요. 현재 지금 888개 한인 침례교회가 있고, 그 중에 등록교회는 3만 7천이라고 합니다. 한국에는 어느 한 교회가 3만 명이 넘는 교회가 있는데, 여기는 다 합쳐서 3만 7천. 그 다음에 작년 기준으로 2,491명 침례를 줬다고 합니다. 좋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 근데 문제들이 있는데, 아, 884개 교회가 이 전체 아시안 교회 중에 한 45%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미국의 SBC 아시안 교회들이 거의 2,000개가 있습니다. 2,000개. 그 중에 884개니까 거의 뭐 한 45% 정도 된다고 보죠. 거의 대부분이 뭐 반 정도가 한인교회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도시들을 제외한 교회들이 이제 고령화가 되고 있고, 또 한인 인구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트라이앵글 지역은 한인 인구가 많이 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한인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또 역이민 형상. 제가 봤을 때 일본을 거의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일본이 예전에 그 국제학생들을 많이 보냈는데 한 10년 전부터 이게 많이 줄더라고요. 그래놓고 역이민 다시 일본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고, 한국이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지고, 자, 등록교회는 50명 이하인 교회가 66%에서 85%,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예,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소형교회. 반면에 등록교회인 1000명 이상은 0.8%밖에 안 된대요. 정확하게 숫자로 따지면 7개. 전국에 7개만 한인 침례교회 중에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300명 이상 중대형교회는 세 개 주에 한 개 정도밖에 없는. 그래서 사실상 중소교회가 대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컨퍼런스나 세미나나 이런 거 가보면 전부 대부분이 대형교회 출신 분들, 대형교회 사역자들이 세미나를 인도하시고, 참 듣기에는 좋은데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상황에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이철 목사님도 스몰 교회 컨퍼런스가 있어서 그 미국 교회에서 한 거, 미국 그 사람들이 한 건데 거기 이제 가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한인 교회들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중소 교회들을 위한 컨퍼런스나 세미나가 더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국 교회 현황도 80%가 정체된 혹은 감소하는 교회래요. 그리고 16%만 성장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 한 교회, 개교회 중심적으로만 해서 성장하는 교회고, 4%만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그러니까 막 나눠주고, 리프로듀싱하고, 이제 번식하는 그런 교회라고 합니다. 제가 토요일 날 어느 미국 교회 가서 이제 설교할 일이 있었는데, 엄청 커요. 교회가 뭐 삐까뻔쩍 하더라고요. 막 너무, 어우, 막 이런 교회는 최소한, 한 800명 수용할 수 있겠다. 예, 네, 그런 교회인데, 나중에 이렇게 그 교회 웹사이트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출석 인원이 94명? 네. 헌금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출석 인원 94명? 그 전주도만 한 97명, 100명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목사님도 너무 좋으시고,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런 문제가,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건물은 크지만 교회,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사람 숫자는 거의 없는 그런 교회가 많이 보이고요. 다음에 교회 구조적인 면으로 봤을 때 전통적인 한인교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인교회 이런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1세 교회가 거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죠. 행정도 1세가 이제 주관을 하고 2세들은 그 밑에 있는 거죠. 2세, 중고등부, 대학부, 어린이 사역, 모든 것이 1세의 주관하에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엠티네스터 교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교회랑 이제 같이 건물을 쓰고 있는 교회인데, 1세 교회가 뭐 영어 사역자도 없고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애들을 어떻게 케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차피 미국 교회에서 만나니까 미국 교회에 엠티네스터 교회는 제가 그 미국 교회를 쓰고 있는 교회인데, 1세 교회에서 2세들이 핸들이 안 되니까 2세들을 전부 미국 교회를 이제 보내는 거죠. 예배를, 주일 예배를 이제 드리고, 그곳에서 이제 영어로 하니까 이제 그곳에서 영어로 이제 꼴을 먹으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 교회를 이렇게 딱 보냈더니 애들이 미국 교회 완전 흡수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면 미국 교회에서 이제 찬양 인도도 하고 거기서 이제 성장을 하니까, 뭐 첫 몇 달은 그렇지만 한 몇 년 지나면서 이제 리더로 성장하고, 문제는 거기서 성장해놓고 한국 교회로 다시 안 온다는 거죠. 한국 교회로 와가지고 자기 부모님 교회로 와서 좀 섬기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미국 교회 이미 흡수가 돼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나간 거죠. 그냥 같은 교회 건물을 쓰고 있는데도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몇 번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구조, 이제 상호 공존 교회. 여기는 이제 1세 교회하고 2세 교회가 같이 이제 건물을 쓰고 공존하는데, 때로는 이제 재정적인 것도 완전 독립을 하지 않고 분리를 하지 않고 같이 공유하는, 그렇지만 교회 행정 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거의 따로 돌아가는, 예, 뭐 대표적인 예가 이제 제일침례교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EM 사역이 아주 제대로 거기를 아예 교회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건물은 같이 쓰지만.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살펴본 교회 구조는 2세 주도형 교회예요. 이건 완전 반대예요. 첫 번째 그 전통적인 한인교회는 1세가 주도해서 2세 모든 사역들을 주관하는데, 여기는 2세가 주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RTP 지역에 웨이포인트 교회라고, 그 담임 목사가 한인 2세예요. 근데 어렸을 때 이제 한인교회에서 자라면서 많은 좀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이제 너무 푸시해가지고 데리고 가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교회 가는 게 제일 싫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예수님 만나고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한인교회를 안 하고 그냥 멀티컬처 교회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2세들이 많이 있죠, 사실. 그래서 2세가 주도가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특별히 같은 2세들을 리칭아웃 하는 것이 아니라 1세들을 리칭아웃 하더라고요. 근데 1세 한인 그룹 뿐만 아니라 1세 뭐 이란 사람들, 뭐 1세 뭐 콩고 사람들, 이런 식으로 1세 이민 그룹들을 이렇게 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내셔널 국제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네 가지 구조가 뭐가 맞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각자 교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다 장단점이 있죠. 뭐 2세 주도형 교회는 2세 주도형 교회 나름대로 또 문제가 있고, 뭐 전통적인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완벽한 건 없지만 어쨌든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가.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민교회 문제점을 이렇게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주류사회와 분리된 이민사회, 이중문화권, 한어와 영어가 이제 같이 공존하고 교회 권위가 쉽게 도전받고 권위가 약화됨. 그래서 한국에는 한국교회하고 미국에는 한인교회하고 이교회에서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권위에 있어서 약화되는 모습. 그 다음에 리더십이 다음 세대로 이양이 안 된다. 이것이 제가 봤을 땐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한국교회는 그래도 다 한국말을 쓰니까 어느 정도 이게 이어지는데, 여기는 벌써 끊기잖아요. 우리 가족에서부터 먼저. 우리 애들도 지금 케어가 잘 안 되는데, 교회에서 2세들을 잘 케어가 하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리더십이 다음 세대로 이양이 안 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자, 두 번째는 교회 리더십의 문제. 진실된 사명감이 없고 섬김의 정신이 없고 성장 위주의 목회만 추구하는 이런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그 다음에 교회 초청 중심, 교회를 성도를 교회 오게 하는 데 집중하지만 사실상 제자 양육에는 소홀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나. 저희 교회만 해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난민들을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난민들을 오게 하는 행사들을 많이 해요. 뭐 ESL도 하고 밥도 해주고. 근데 거기에 너무 이 포커스가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영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 그거를 놓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한인교회들이 많은 이제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영혼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제자를 키우는 거기에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는지 시간적으로 퍼센테이지 와이즈 얼마나 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목회자 권위. 이거는 우리 특히 우리 한인 컨텍스트에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작은 교회는 이제 주중에 목회자가 일하지 않습니까? 바이보케이션으로.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게 사례비가 충당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사모님도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아닌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목회자를 본 성도들이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저는 아니 목회도 하시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걸 오히려 존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힘들게 그렇게 일하시면서 목회하시고 이게 참 쉬운 게 아닌데 근데 오히려 목회자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도 문제가 있죠. 리더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너무 쉽게 바꾸죠. 소위 말하는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들이 많고 또 교회를 선택하는 이유가 자아 성취를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고 또 한국식의 교회 성장을 기대하다가 이 기대 못 맞으면 막 교회로 막 옮기는 거예요.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제 주변에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아 진짜 지칠 정도로 제가 한인교회를 목회하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를 막 옮겨다니는 모습들이 아 정말 심각할 정도로 많이 있구나 그런 걸 보면서 참 개탄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원인이 무엇일까? 원인은 교회 에너지를 세상 속으로 분출하지 않고 교회 안으로 분출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선교적인 사명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우리 한인 목회자들은 우리 교회라는 그 개념이 정말 강한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우리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건 맞는데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지상 명령이 있는데 그거를 잘 표출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하는 일에 노력했어야 되는데 건물을 짓는 듯 외적인 부분에만 투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정말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교인들을 성도들을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설교만 하면 다 되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죠.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양육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인색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제자 양육의 결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사실 다 종합해보면 제 생각에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성경적인 리더십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리더는 많은데 성경적인 리더십이 결여가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스승이 많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아비가 없다는 거죠. 복음으로 낳는 아비가 없다는 거. 제가 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 이게 진짜 얼마나 큰 문제인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가르치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 복음으로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성경적 리더십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리더십 결여. 리더가 먼저 성경대로 살지 않는 거죠. 리더가. 값싼 복음. 복음을 리더 스스로도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제 우연히 오카노 목사님 이제 설교를 듣다가 오 목사님이 2007년 그 부흥성회 때 이런 얘기를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뭘 전해야 될지는 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성도들이 싫어하고 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성도들이 화내고 이런 것들을 대충 감이 온다는 거죠. 목회를 오래 하시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얘기는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도 부드럽게. 그래서 사람들이 화내지 않도록. 그거를 회개하시더라고요, 그때. 2007년 그 설교할 때 그런 거 보면서 야 진짜 오카노 목사님 같은 분들도 저러시는데 웬만한 목회 저를 포함해서 웬만한 목회에서 얼마나 수많은 시간을 그렇게 타협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 값싼 복음으로 전하지 않은가 거기에 아주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이거는 진짜 거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리더를 안 세워요. 다른 리더를 세우지 않는 것. 그거는 저희 아버지 목회를 보면서도 저희 아버지가 정말 제가 봤을 때 아들이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적으로 본인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우치면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우시는 모습을 보는데 리더를 세우는 다른 리더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그 방법적인 면에서도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웬만하면 교회 안에서 잘 이렇게 성장된 리더가 바톤 터치를 하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잖아요. 결국은 누군가 밖에서 데려와야 되는 안에 리더가 없으니까 아니면 세습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의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저희 아버지가 2007년까지만 해도 저보고 언제 오니 그러셨는데 지금은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오지 말라. 예, 참 리더를 세우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적 리더십을 이제 저희가 세워야 되는데 그럼 성경적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저희가 다 아는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 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리더십의 성경적 리더십의 역할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죠. 당연히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주의 종으로서 잘 가르쳐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들을 올바로 이끌어야 된다고 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 묵상했었던 게 예레미야서 50장 6절이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은 이 이스라엘 목자들이 양들을 곁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곁길로. 곁길로 인도하니까 양들이 이 꼴을 먹어야 되는데 산으로 움직이고 저산 가다가 쉴 곳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잘못된 이스라엘 목자들이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버리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르라. 대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선한 목자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그 목자가 성도들을 올바로 이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아 정말 이 교회에 와서 내 영혼은 쉼을 얻는구나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도록 올바로 이끌 그런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희생적인 사역 로마서 12장 1절 뭐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죠. 목회자가 정말 희생해서 해야 되는데 요즘 특히 제가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요즘 부사역자들 진짜 희생 안 한다. 고생할 생각을 하는 거.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뭐 코피 쏟으면서 나무 뿌리 뽑으면서 그렇게 사역하셨잖아요. 지금은 이런 희생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저를 봐도 저희 아버지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쉽게 가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아, 정말 너무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적 리더의 자격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시면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도와라 부르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거를 다섯 가지로 한번 종합을 해보니까 성경적 리더의 자격은 일단 선한 일을 사모하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결혼생활에서 돈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가르침 그 자체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그런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되고 자기 가족을 잘 다스리고 또 신앙생활에 경험이 있고 겸손한 사람 또 외부로부터 칭찬을 받는 이 다섯 가지가 다 그 성경적 리더의 자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또 하나로 굳이 묶자면 말씀과 삶이 일치가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경적인 리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무리 잘 전해도 그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저는 박사학위를 설교학으로 했는데 물론 설교가 중요하니까 공부를 한 거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너무 많은 거예요. 목회 이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미국 목사님이 부목사예요. 부목사인데 자기 그 담임 목사를 막 비판하는 거예요. 뭐라고 비판하냐면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이 한 반 이상은 이 셀폰을 본다 그러더라고요. 왜 셀폰을 보냐면 이 목사님의 설교가 짜집기 설교래요. 그래서 이 어떤 뭐 잡지에서 본 거, 인터넷에서 본 거 이런 것들 다 짜집어가지고 자기 말인 것냐 그렇게 설교를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성도들이 그거 찾는 거예요. 아, 저 문장 어디서 나왔지? 어느 잡지에서 나왔지? 어느 책에서 나왔지? 그 딱 하면 다 뜨잖아요. 이제는 뭐 구글로 하면 다 뜨거든요. 보니까 벌써 거기서 성도들이 말씀을 이제 안 듣는 거죠.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해도 그 목사님이 삶이 말씀으로 살지 않고 남이 해놓은 것만 딱 가지고 오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목사의 이제 권위가 서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삶이 온전히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맡은 자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속 주장만 하지 말고 한마디로 설교만 하지 말고 본이 되라는 거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어떤 목회자의 자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가 진짜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훈련.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히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목회자라면 최소한 구약 50번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신약은 100번을 읽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말씀에 완전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딱 나오면 그게 몇 장 몇 절인지는 구체적으로는 못 들으더라도 최소한 그게 어느 성경 몇 장에 나오는 정도까지는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도전을 하더라고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주의 종이라면 최소한 3천 구절 정도는 암송하고 있어야 된다. 3천 구절이면 전 성경의 10분의 1이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인이 되면은 이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 되잖아요. 모세오경이 다 합치면 한 5천 구절 되거든요. 그러니까 3천 구절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말씀에 그리고 구절을 암송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신명기 6장 말씀에 말씀을 먹으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 새기라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새긴다는 거는 암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암송해서 묵상해서 그걸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낼 때 그게 새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거를 내포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이제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인도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아들을 강사로 모셨으니까 강사가 묵어야 되는 방에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저희 아버지 방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제 아버지 방에서 있는데 작아요. 다락방인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됐었던 거는 온 벽에다가 그 말씀을 다 붙이셨어요. 도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을 다 적어서 일일이 본인의 이제 당신의 필체로 쓰셔가지고 딱 붙여놓고 천장까지 붙여놓으셨어요. 천장에. 그래서 누우면은 말씀이 딱 보이고 옆으로 보면 말씀이 보이고 옆으로 보면 이게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온 천지에 그냥 다 하나의 말씀 붙여놓은 거죠. 그렇게 해놓고 매주 49절씩 암송을 하세요. 매주 49절씩 암송을 하시고 설교할 때 그거를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내시경을 하러 저 이제 내시경 이제 좀 불편하니까 저 아버지 차를 얻어 타고 이제 갔어요. 근데 내시경 끝나고 나서 약국에 가서 이제 뭐 약을 타러 이제 가는데 거기 이제 잠깐 차를 세워놓고 한 5분 정도 걸었어요. 근데 5분 정도 걷는 사이에 사람을 한 길거리에서 한 두 명인가 세 명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한테 다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제가 너무 무안해가지고 아니 뭐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아니 그냥 좀 작작하시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으로 제 마음 가운데 아 아버지는 말씀대로 사시려고 노력을 하시는구나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시는구나 그걸 이제 깨달았어요. 근데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삶으로 사시는구나. 일부러 버스를 안 타시고 택시를 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 어머니한테 혼 많이 나셨죠. 왜 돈 들게 택시를 타냐고. 근데 택시를 타야 거기서 택시기사하고 전도하기가 좋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순종하려는 순종의 마음 그거가 이 말씀을 많이 이제 외우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순종의 마음이 들고 또 순종을 직접 하다 보면은 말씀이 새겨지는 거죠. 마음에.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성도들한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간증할 게 많아지잖아요. 설교할 때 남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증거할 때 그때 성도들이 가장 많이 눈이 열리더라고요. 저도 제가 설교를 할 때 물론 다문화지만 뭐 이런저런 얘기할 때는 그냥 별로 이렇게 눈이 반쯤 감겨 있는데 제 얘기할 때 그때 눈 확 떠져요. 왜냐면 제 얘기니까. 그리고 제 얘기할 때 그것만 기억해요. 그러면서 어떤 반응이 나냐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리더십이 저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키울 수 있는 제자 양육이 이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내 삶에서 그게 사라지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듣긴 들어도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들어야 자기들도 변화가 있지. 목사가 그렇게 안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목사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적용해야 될지 삶에. 근데 그것이 자기부터 목회자로부터 리더로부터 시작이 될 때 그것이 이양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뭐 너 상현아 너 전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제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사는 걸 보니까 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물론 2억 마일 떨어져 있지만 8천 마일 떨어져 있지만 여기서도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3천 구절은 아니더라도 일단 120 구절부터 한번 외워봐라. 성경이 말하는 주의 종 17개 주제로 한 주제마다 7가지 이제 말씀이 있거든요. 예, 출애굽기 9장 16절부터 해가지고 쫙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제가 104구절을 외웠어요. 11월 18일이 되면 이제 119절을 다 띄고 그 다음에는 제가 정해놓은 복음의 이제 구절들을 제가 또 외우고 암송을 하루에 하나씩 이제 외우거든요. 하루에 하나씩 암송을 하니까 뭐 사실 처음에는 좀 어려웠죠. 저도 이제 40이 넘어가면서 뇌 구조가 바뀌면서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 70 넘으셨는데 그렇게 외우시는 거 보니까 제가 이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하루에 한 구절씩만 외우자. 그때 이제 가속력이 붙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막 5분 걸리고 막 6분 걸리고 그랬는데 지금 1분도 안 걸려요. 이제 한 구절 외울 때. 그리고 나서 처음부터 외웠던 걸 다시 또 리뷰를 해요. 처음부터 외웠던 걸 다시 리뷰를 계속 하면서 이제 시간 없으니까 차 타고 갈 때도 이제 외우고 다시 리뷰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 리뷰하는데 109절 좀 넘게 리뷰하는데 한 1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10분에 15분. 그러니까 그거를 매일같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말씀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안 봐도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 살아서 움직이고 그리고 그것이 딱 튀어나와요. 전도할 때 또 상담할 때 목사님들 만날 때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먹는 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이 말씀 오늘 내가 순종해야겠다 이게 딱 되는 거잖아요.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성도들한테 그걸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해주셨다. 그럼 성도들도 시키지 않아도 아 나도 말씀 외워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이렇게 먹더라고요. 아 목회자로부터 나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이런 선한 영향력이 우리 교회에 퍼져서 교인들이 나를 따라 하다 보면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으니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딱 그게 디사이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자 양육의 정석이잖아요. 자연스럽게 자신감 있게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정도 얘기할 레벨이 되면은 사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사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모임이 다 끝나고 나서 이 주의종이 아니 성경이 말하는 주의종 129절을 원하시는 분은 제게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당장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한 구절씩 외우시면서 얼마나 은혜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아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거를 성경이 말하는 거니까 뭐 어떻게 반박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가장 좋은 리소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꼭 얘기해 주시면 아무도 얘기가 없으시면 제가 강제로 지방회를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그게 129제를 끝나시면은 부사학자들한테도 나눠주시고 또 이제 부사학자가 없으신 교회들은 교회 리더들한테 나눠주셔서 그분들도 같이 이렇게 쉐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목표를 세우시고 훈련을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될 게 없습니다. 다 돼요. 그다음에 제가 존경하시는 분이 기도를 하루에 최소 2시간 이상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도 힘든 부분입니다. 너무 바쁘고 애들 4명 다 라이드 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요. 목회 하다 보면 잘 이게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좀 뭐랄까 결심을 하고 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래서 매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그때는 아예 기도하는 시간으로 딱 정해놓고, 왜냐하면 그때가 제일 애매한 시간이거든요. 뭐 저녁 먹을 때 해가지고 막. 근데 5시부터 9시까지는 무조건 기도. 그래서 TV도 줄을 다 끊어버리시고, 왜냐하면 드라마의 유혹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5시부터 9시까지 그 기도하시는 그게 훈련이 되다 보니까 매일 이제 그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정말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목회자부터. 남들 성도도 자꾸 훈련시키려고 하지 말고 나부터 훈련을 하다 보면 내가 이게 습관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교인들한테 훈련이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큰 교회, 한국에서 큰 교회 목회하시는 분이 제가 한번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은 자기는 사역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드라마를 꼭 챙겨보신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드라마를 봐야 성도들하고 대화가 되니까, 드라마 성도들 다 드라마 보는데 나는 안 보고 무슨 세상에서 뒤떨어지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된다고. 근데 그분 설교를 들어보면 정말 잘하세요. 잘하시는데 뭔가 빠져있는 듯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어떤 분 설교를 들으면 막 제가 무릎 꿇고 막 회개하고 싶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설교 들으면 내용은 좋은데 막 회개가 안 나오고, 예. 그러니까 설교를 조리 있게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영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제가 확신하건대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그 목사님은 최소한 매일 무릎 꿇고 3시간 이상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는 그런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세상과 교류하기 위해서 드라마를 보시는 그분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사람들도 많이 웃고 하기에 하지만 기도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영적인 파워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정말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됐으면 좋겠습니다. 훈련의 중요성, 우리가 지금까지 살던 삶의 익숙성을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극복하는 방법은 단순 집중 반복 이거다. 이것만 계속 해도 사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죠. 말씀의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에 걸맞게 우리의 신앙적 삶이 그를 받쳐주도록 훈련해야 됨. 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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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김세훈 박사님도 요즘에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면서 목회자들이 삶이 순종이 없으니까 교회가 한국 교회가 망해가고 있다고 이렇게 막 개탄을 하시더라고요. 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다 우리의 목회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성경적 리더십을 세우는 것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리더십을 연결하는 것. 자, 나보다 나은 리더를 세우자 이런 마음을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영웅호골이 돼서 내가 참 좋은 리더가 되기보다 더 넓은 생각은 사실 나보다 더 나은 리더를 세우는 거. 이게 사실은 성경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목회자로서, 담임 목회자로서 마음을 열고, 그리고 부사역자라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나보다 나은 것이 이 사람 속에 있네? 그걸 발견했을 때는 사울왕처럼 질투 모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뻐해야 되는 거죠. 야, 내가 없는 것이 이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이 사람은 내가 세워야 되겠구나.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오셨는데, 저는 이제 그 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 역할은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설교 가르치는 쪽에 이제 제 이 주요 사역인데, 이분은 목회 기프트가 있더라고요. 당장에 이제 저희 교회 이렇게 사람들이 막 있다가 어떤 여자가, 미국 여자가 기도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그래 같이 기도해 주자 그랬는데, 이분이 갑자기 딱 이렇게 보더니 무슨 문제가 있지 않냐고 이렇게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처럼. 근데 이분이 갑자기 막 거의 눈물을 막 글썽거릴 것처럼 하면서 막 그렇다고 그러면서 기도가 갑자기 확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보면서 대단한 분이시네. 목회적인, 목회 자체에 대한 기프트가 있으신 분인 거예요. 이분은 제가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설교는 조금 그렇지만 그 목회자의 어떤 이 사람의 삶을 깊이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전우사님 보니까 그런 기프트가 있으시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종종 들었다고. 근데 그것 때문에 많이 교회에서 쫓겨났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다른 이제 목회자, 미국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셨대요, 이분이. 근데 미국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싫어한 거예요, 이제. 왜냐면 자꾸 성도들이 이 사람한테 꼬이는 것 같으니까, 예. 이제 질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아니다 하고 막 쫓아나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들은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 사역장에도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 사울왕 신드롬이죠.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되고, 다윗 같은 사람이 오면은 사실은 엄청난 이 하나님이 주신 보배인데, 그 사람을 오히려 더 잘 세워서 같이 팀목회를 하면은 사실 그 사람이 진짜 리더거든요. 근데 오히려 나보다 나은 사람을 다 내팽겨 쳐버리면은 교인들이 불쌍한 거예요, 사실은. 계속 나만 바라보고, 부족한 나만 바라보고 따라와야 되니까 얼마나 불쌍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게 없는 것이 있다. 예, 그것을 인정을 해주고 알려주고 함께 일할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좋은 리더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을 찾으시면은 코칭 대상으로 만들고 훈련하면서 이제 사랑해야죠. 이해하고 그 사람을 더 이해하고 관계를 맺고 발견을 하고 은사를 발견하고 또 사랑해줘야 됩니다. 제가 이제 어떤 교회에서 부사역을 했는데 담임 목사 집을 3년 동안 한 번도 구경도 못했어요. 한 번도 초대를 못 받았어요. 근데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초대를 받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가깝게, 담임 목사님하고 정말 친구처럼 가깝게, 물론 이제 그 저를 이제 초대를 많이 해주셨던 그 목사님은 저한테 시키는 게 많았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불도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뭐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그래서 맨날 막 너무 지쳐, 막 그랬는데, 이렇게 초대하셔서 위로해주시고 그럴 때마다 이제 다시 또 힘이 생겨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3년 동안 이렇게 한 번도 초대 못 받았던 이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막 사랑이 안 느껴지고, 그래서 물론 사역 자체는 규모도 있고 프로그램도 잘 짜여져 있고 그렇지만 뭔가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 있지 않았나. 그 목사님이 저를 좀 이렇게 품어주고 조금씩 이렇게 멘토해주면서 그런 살가운 대화를 좀 나눴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코칭 대상이 생기면은 그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집중하고 이해하고 관계하고 발견하고 이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웅이 되기보단, 내가 영웅이 되기보단 영웅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이게 더 귀한 사역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서울 송파구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서울은 영웅 호걸이 판을 쳐서 개척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워낙 영웅들이 많아가지고 좋은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자기들이 다 영웅인 거죠. 오히려 영웅들을 세워주는 그런 사역 바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더 진짜 귀한 사역들이 일어날 텐데, 네. 그래서 영웅과 영웅을 만드는 자의 이 반대, 이 차이점이 뭔가. 분야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역할. 영웅은 나의 리더십을 통해서만 사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근데 영웅을 만드는 자는 사역은 여러 명의 리더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습적인 면에서 봤을 때 나의 리더십을 통해서만 사역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작을 수밖에 없어요,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자기 혼자니까. 근데 팀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큰 꿈을 꿉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큰 꿈을 꿀 수가 있죠. 뭐 1,000명 있는 교회는 뭐 100만 명 뭐 이렇게도 생각하고. 자, 그다음 은사. 하나님은 나의 리더십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본다. 하지만 영웅을 만드는 자는 하나님이 다른 이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해주는 사람. 예. 너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게 힘들죠. 너무 힘들죠, 이게. 그리고 실습전 다른 이들의 은사를 발견하고 함께 그 은사를 사용하도록 도우는 거죠. 우리 한인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부사역자들, 그 다음에 뭐 집사님들도 될 수 있겠지만 2세들 특히. 2세들한테 엄청난 그런 기프트가 있는데 제가 2세들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래서 팟캐스트를 하는데 2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뭐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뭐 베트남들도 다 그런데 뭐냐면은 1세들이 우리한테 기회를 안 준다는 거예요. 기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자녀들 같고 애들 같아가지고 좀 미덥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안 시키기도 하는데 아니면 내 이 권위를 뭐랄까 이렇게 도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영웅을 만드는 사람은 오히려 그런 은사를 더 발견하고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자, 교육. 어떻게 하면 추종자를 늘릴 수 있는가를 가르친다. 예. 설교학을 이제 서로 하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설교하면은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영웅을 만드는 자는 진짜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를 배가하는 것에 집중하여 가르친다. 그래서 포커스가 다르죠. 초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1대1과 소그룹, 멘토링 이런 것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자, 기도는 내 은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기도한다. 이거는 진짜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뭐 항상 나 기도죠. 근데 영웅을 만드는 자는 내가 파송하는 리더들을 축복하도록 기도하는 거죠. 나보다도 이제 내가 세운 리더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파송 기도를 계속 하는 거죠. 그다음에 개수.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한 숫자에 집중한다. 이게 영웅이에요. 내가 얼마나 리더십이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숫자죠. 내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사람들이 몇 명이 변화받았고 몇 명이 왔고 요거에 사실 집중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런데 영웅을 만드는 자는 그런 숫자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파송된 리더들의 숫자에 이제 집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 교회 여기 서밋 교회 그 목사님은 seating capacity보다 sending capacity에 집중을 한다. 우리 교회 몇 명 출석했느냐 그거보다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보냈느냐 그거로 성공 여부를 따지는 거죠. 우리 교회 아무리 3만 명이 있어도 아무도 선교사로 파송되지도 않았고 아무도 리더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건 실패한 교회죠. 완전 실패한 교회죠. 근데 우리 교회가 20명밖에 없어도 그 중에 반은 하나님의 선교로 부르심을 받고 굳이 멀리 안 가더라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향이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교회는 50%나 벌써 선교사라는 엄청난 성공적인 교회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영웅을 만드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파송된 리더들의 숫자에 집중하고 실습적인 면에 있어서는 출석 인원과 헌금 외에 파송 숫자, 파송 숫자를 이제 되게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영웅 교회 해서 우리 교회만 영웅으로 막 세우는 게 아니라 이 다른 교회들을 영웅 교회로 만드는 교회. 이게 참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아닐까요? 근데 이게 말은 쉽지 우리 한인교회에서는 거의 생각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렇다면 영웅들을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그 리더십을 연결하는 기술 사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잘 나와 있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고 디모데는 신실한 자에게 그 말씀을 맡기고 또 신실한 자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4대가 이렇게 쫙 이어지는데 그것이 사실 이제 요즘 그 현대 스트럭처로 현대말로 따지자면 이렇게 MAWL이라고 해서 모델 그다음에 어시스트, 워치 앤 리브. 먼저 보여주고 그다음에 도와주고 그다음에 지켜보고 이제 넘겨주는 이런 하나의 단계를 거치면서 리더를 키울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에 믿는 너희는 약물이 너는 나를 약물의 본이 되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먼저 보고 배우라는 거죠. 먼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로 끝나면 거기서 끝나면 되지 않고 그 사람이 이제 또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완전히 이제 넘겨줘야 되는 거죠. 그 사람한테. 그래서 저희 교회에는 6개월간 인턴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한 이제 다음 리더를 이제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이제 이 과정을 거쳐서 6개월 후에는 그 사람이 완전히 인수인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이 환영하는 팀이 있으면은 그 팀한테 우리가 이 환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거죠. 먼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을 환영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한테 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면 그 다음 주에 네가 한번 해봐라. 근데 이제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라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계속 보는 거죠. 지켜보고 있는 거죠. 아,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도와주지 않고 손을 딱 떼고 그렇지만 완전히 떠나지 않고 그 사람이 아예 하는 거를 이제 하게 하고 그렇지만 나는 이제 지켜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제대로 잘 하고 있으면 완전히 이제 넘겨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리더십 훈련의 하나의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제 리더를 세우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 저 집사님한테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모두 다 주보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제는 한번 저 집사님이 좀 리더십 포텐셜이 있는데 저 집사님이 한번 주보를 만들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은 먼저 이제 목사님이 먼저 주보를 접는 거를 가르쳐 주셔야죠. 보여주셔야죠. 이게 이렇게 주보를 이렇게 만드는 거고 이렇게 접는 거고 다 일일이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그 다음 주에는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지만 이제 잘 모를 거 아니에요. 막 접어도 막 뭐 30% 삐뚤게 접고 막 이럴 수 있으니까 잘 접을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람 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그냥 완전히 넘겨줘야지 이제 완전히 목사님이 터치 안 하고 이제 넘겨줄 수 있도록 그렇게 리더십 훈련을 하면은 더 많은 리더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주보 접는 거 하나만 해도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복음을 전하고 막 설교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온 성도가 다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온 성도가 영웅이 될 수 있도록 주보 접는 영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까요? 그래서 faithful people 처음에는 이제 fat라고 했는데 그걸 좀 더 증가해서 faith peopl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F는 faithful 그래서 신실한 사람 A는 available 준비된 사람 I는 intentional 적극적인 사람 T는 teachable 겸손한 사람 H는 hungry 열정적인 사람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면은 뭐 당장에 이런 분들은 진짜 리더십으로 훈련을 시키셔야 되고 이런 분들이 없다 하더라도 기도하시면서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기도하시다 보면 이런 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처음으로 이 NC Baptist 주총회에 한국어 세미나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첫 바따로 첫 바따로 했으니까 내년에는 또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준비되신 분들이 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전통이 돼서 NC 주총회 때 영어로만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로 유익한 그런 세미나가 앞으로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마치기 전에 나누실 말씀이나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